제가 욥기를 몇 번째 강의했나 하고 교회 사이트에 가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한 두세 달 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가서 보니까 오늘이 20번째 강의더라고요. 20번. 그래서 보니까 아마 올해 초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마 욥기를 강의한 것 같아요. 욥기가 총 42장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42장을 오늘 이제 20번째 이제 강의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42장 가운데 처음에 이제 3장은 욥이 마귀로 인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첫 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 4장부터 31장까지 28장에 이제 걸쳐서 욥과 세 친구들이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로 의논하고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논쟁이 끝이 나질 않아요. 그 옆에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4장부터 37장까지 4장부터 37장까지, 근한 34장인가 보네. 34장에 걸쳐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욥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이 여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이런 거,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써, 욥기를 이제 끝내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질문하시냐,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어떤 사람이 그 요약 정리를 하니까, 욥기 3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77가지 질문을 하신다. 욥에게 77개를 질문하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한 카테고리는 뭐냐 하면, 내가 6일 동안 무에서 유로 내 말을 가지고 온 세상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내가 그거 만들 때 어떻게 이런 모든 걸 했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6일 동안,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땅에 24시간에 그 하루하루를 6번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온 세상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셔서 순식간에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위에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창조가 됐는지 저기 바닷가에 가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바닷물이 거기까지만 딱 들어옵니다. 우리 앞에 가면 바로 바닷가가 있잖아요. 바다가 그냥 무한대로 밀고 들어오면 못 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넌 여기까지만 딱 와라 하고, 거기까지만 바다가 오도록 딱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내니까 욥이 한마디도 이제 대답을 못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여러 창조물, 날짐승, 짐승,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 이렇게 예로 두시면서, 심지어 뭐 예를 들어 사슴이라든지 이런 게 저렇게 언제 아기들을 낳고 이렇게 하는지 내가 아느냐, 확정할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이온 창조 세상, 이런 것들 내가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매가 저렇게,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거기다 이제 둥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뭐 잡아다 먹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거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까악하고 소리 구할 때 그거 주는 거, 먹이 주는 거 그거 나다. 내가 그런 거 알고 있느냐. 이런 모든 사정, 온 세상 우주 공간, 여기 있는 거 돌아가는 일을 내가 아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40장에 가서 하나님이 40장 2절에 전능자, Almighty.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게 그게 전능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 전능자를 가르칠 수 있겠냐. 전능자라는 게말 그대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그 전능자가 만든 창조물인 내가 그런 존재를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 한번 거기에 대답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욥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비천하다. 나는 정말, 정말 이게 vile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제 이렇게 쓰고 했는데 비열하다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는 뭐라 그래요? 제가 입을 막겠습니다. 입을 막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한번 말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 지금까지 뭐라고 뭐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말들 했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참으로 두번 말하였으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철퍼덕 주저앉는 이런 내용 위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이제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랑 매섭게 이제부터 또 몰아치는 거예요. 여기 40장 6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주 끝까지 해서 완전히 철퍼덕 주저앉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오늘 40장, 4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창조물을 만들었다. 그런 창조물 가운데 엄청난 괴력을 가지는 공룡도 있고 다 그런데 내가 그런 공룡들 잡아갖고 일시키고 부려먹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할수 있냐? 너 그런 거할수 있어? 한번 대답해봐. 할수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욥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베헤멧 또 보는 저 리워야단 이런 걸 보고는 보니까 그냥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꼼짝 못 하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욥이 드디어 42장 넘어가서 뭐라 그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린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드디어 철퍼덕 주저앉아서 자기 입으로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때이 모든 일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 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장 6절에서 24절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40장에서 4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 일단 저 우주 공간에 저 별들 이런 건너 가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건 내가 얘기하지 않겠고 내 눈으로 볼수 있는 창조 세계를 한번 보도록 해라. 이 창조 세계 안에 사람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창조물들 이거 지었는데 그 안에 있는 거다 어떻게 지었냐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대답 못하니까 그 안에 내가 딱두 가지만 빼겠다. 두 가지 창조물만 빼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테니 내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두 개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나한테 이제 나와서 용기 있게 나한테 도전을 했으니까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 아주 허리를 동이고 그러고서는 이제 싸울 태세를 이제 하고 그리고 나한테 한번 덤벼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 도전하고 뭐 심판 자리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내가 논쟁을 해서 하나님보다 의롭다 뭐 이런 걸 한번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한번 나한테 도전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느냐.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또한 내 판단의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기 27장 1절에서 6절 이런 데 갔으면 그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 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바르게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가서 세상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자꾸 무효로 하려고 하고 그걸 보니 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 하여튼 뭐 이렇게 기묘하게 그런 방향으로 이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는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조할 때 이런 모든 파워 얘기 다 했고 내가 자꾸 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9절에서 이제 14절에 내가 하나님 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팔이 있다 이거 얘기 이게 팔이에요. 영어로 arm이에요. arm. arm은 여러분 영어 사전 가서 보시면 arm 그러면 팔이에요. 그 끝에 가면 무력 그렇게 돼 있어요. 무력. 그러니까 arm은 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무기 감축을 해야겠다 이런 거 얘기하면 협약을 하잖아요. 그게 arms treaty예요. 무력을 줄이거나 하는 게 그게 arm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도 가서 보면 내가 팔을 가지고 팔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엄청난 이 무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암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이런 무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소리, 그 엄청난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자, 너가 정말 하나님께 도전을 했으니까 한번 너 자신을 하나님처럼 한번 꾸며봐라. 위엄으로 꾸며보고 뛰어남으로 꾸며보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한번 너 자신을 하나님처럼 한번 단장을 해보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러고 나서 너의 격한 분노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내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거 한번 해봐라. 뭘 하라고 얘기하냐?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한번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봐라. 하나님이 그거 못한다고 하는데 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 다 살펴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악한 자 다 살펴본 다음에 내가 가서 한번 공의롭게 다 한번 심판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매서 아주 흙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라는 거 아주 공의롭게 한번 너가 한번 그렇게 공의로운 존재라고 하니까 한번 나보다 더 공의롭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시인하리라. 다시 말해 온 세상의 악한 자들 일시에 그냥 다 한 번에 정복을 해서 저 무덤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 자신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입으로 한번 시인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 세상에 어떤 왕이 그 사악한 자 교만한 자 모든 사람을 일시에 다 찾아내갖고 흙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공의롭게 이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그랬지 않냐? 나보다 더 의롭다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 정의롭지 않다고 그렇게 하니 너가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공의만 지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일단은 내가 두 가지 짐승을 너에게 이제 보여줄 텐데 이 짐승을 가지고 내가 이 짐승들 다루고 정복할 수 있는지 그거 먼저 한번 시험해보고 일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정말 악한 자들 일시에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만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자라고 내가 한번 입으로 시인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5절에서 2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5절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봐라. 베헤못. 예, 거기 가서 보니까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허리가 엄청나게 이제 강한 거예요. 그의 힘은 그의 배에 배꼽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 꼬리가 얼마나 큰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6m, 7m 되는 그런 나무처럼 꼬리가 그렇게 큰 걸 막 흔들며 다닌다는 게 엄청나게 큰 이러한 짐승, 공룡인데 그의 고환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의 뼈들은 강한 놋같이 뼈가 어찌나 강한지 노똥이 같고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이 이렇게 엄청난 이 공룡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하나님이 만든 이런 창조물 가운데 으뜸 가는 그런 존재다. 사람은 거기에 가서 접근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만드니 하나님만 자신의 칼을 그에게 될수 있는 이런 공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모든 짐승이 노는 산들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낸다. 그래서 산에서 나는 모든 걸 이제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눕고 지내느냐?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밭에 숨는 것과 늪 속에 누워 있나니 그늘진 나무들은 자기들의 그늘로 그를 덮고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감싸는도다. 어찌나 이게 큰지 그가 강물을 다 그냥 빨아들여서 마시는데 서두르지도 아니하고 천천히 하면서 자기가 요르단 강을 자기 입으로 다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어찌나 이게 큰지 물을 그렇게 많이 꿀꺽꿀꺽하게 삼킨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눈으로 그것을 취하며 그의 코는 올가미들, 사람들이 잡으려고 뭐 1,000원 이런 올가미들 이런 걸다 꿰뚫는 이런 존재,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런 존재를 내가 정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베헤못이 하마라 그럽니다. 하마. 여기 가서 보니까 늪에 있고 이렇게 이제 하마,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 코끼리 아니면 악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브론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그런 공룡이 있어요. 그런 공룡, 여러분 하마 꼬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여기 꼬리가 어떻다 그래요? 한 6m, 7m 되는 백향목같이 생긴 이걸 지금 하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흔들 정도로, 그런 꼬리를 그렇게 흔들 정도의 엄청난 괴력을 가진 이와 같은, 지금 뭐 악어, 하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15절에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 그러니까 욥이 살던 그 시대에 베헤못이라는 그런 공룡이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6일 동안 이 모든 걸 창조하고 하나님이 짐승 며칠째 만들었어요. 6일째 되는 날 만들었잖아요. 그날 베헤못도 같이 만들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공룡하고 사람이 같이 살아서 같이 발자국이 찍혀 있고 한 거, 이런 텍사스 미국에 가면 이와 같은 화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짐승이 같이 살고 지금 욥기 이 시대에 욥과 같이 이와 같은 그 공룡이 살았다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야. 당해낼 그와 같은 짐승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이와 같은 베헤못. 너 저기 보고 있지 않냐? 저 베헤못을 내가 정복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일시에 다 제거하고 이 공의와 정의만을 실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내가 네게 시인하겠다. 그 하나님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창조물 가운데 하나 베헤못이라는 공룡을 들어서 내가 공룡을 이길 수 있냐? 하나님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연거푸 이번엔 리워야단을 또 가져오십니다. 리워야단 41장 1절에서 이제 34절에 나오는데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내서, 여러분 낚시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강이나 바다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어디서 사냐? 바다에 살아요. 바다. 그 바다에 가서 이 낚시를 이걸 해갖고 리워야단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혹은 내가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냐? 내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걸수 있겠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꿰수 있겠냐? 자,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 이거 그대로 두시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27장 가서 보시면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리워야단. 또 많은 분들이 이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얘기해, 악어. 악어가 아니에요. 성경엔 악어가 안 나옵니다. 엘리게이터 이런 거안 나와요, 성경엔.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27장 1절에 그날에 맨 마지막 이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에 있는 용이 이름이 뭐예요?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이거 낚싯줄로 낚시해갖고 그 바다에 있는 엄청난 괴력의 저 리워야단, 저 어느 면에서 그것도 공룡이죠. 저거를 너가 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입니다. 바다에 있는 뱀이에요. 뱀. 자, 이거 용을 또 보시면서, 성경에 이제 용이 여럿이 나옵니다. 여기 계시록에 가서 보면 용이 나오고 하잖아요. 우리 중국 용어하고 성경의 용은 달라요. 중국의 옷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불을 내뿜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그런 용이고, 그렇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런 용을 가서 보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어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그 나와 있는 그 모습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브론토사우루스 이런 같은 커다란 어떤 의미의 공룡이에요. 공룡. 공룡.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영어에서 용이란 단어는 드래곤으로 쓰였어요. 드래곤. 근데 공룡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공룡이 언제 등장하냐? 1841년에 처음 등장해요. 1841년에 우리가 지금 공룡이라고 하는 다이너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공룡이라고 보는 그러한 존재를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용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드래곤, 이게 뭐 발톱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게 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룡이라고 하는 엄청난 존재 있죠? 그거를 영국 사람들이 표현할 때 드래곤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드래곤이라고. 예, 그래서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의 전래 동화나 이런 데 이제 가서, 거기 가서 보시면 용이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용이 어떻게 생겼냐? 지금 우리 공룡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은 지금 우리가 공룡이라고 하는 것처럼 생긴 그와 같은 짐승이다. 엄청나게 큰 그런 짐승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큰 용, 저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리워야단, 용, 뱀, 사탄, 마귀, 속이는 자, 고소하는 자, 이게 다 누굴 가리킨다고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마귀를 가리키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볼때 마귀가 뱀으로 나타났듯이 지금 여기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어떤 공룡과 같은 그런 모습의 존재가 존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저 무서운, 저 엄청난 괴력의 리워야단을 내가 낚싯바늘로 이렇게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더니 또 5절에 내가 새와 놀듯 그와 놀겠네. 이거 니워야단을 바다에서 잡아다가 애완동물로 집에서 키울 수 있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절에 그가 내게 많은 간구를 하겠느냐. 예, 내게 먹을 거 달라 그러고 니워야단이 와갖고 그렇게 하겠냐 말이야. 이 엄청난 괴력의 이 소유자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렇죠? 벗들이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냐. 예.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그의 가죽을 쇠꼬챙이로 채울 수 있겠느냐, 혹은 그의 머리를 물고기 작살로 잔뜩 채워가 그래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에게 대어본 뒤에 싸움을 기어고 다시는 그리하지 말라. 9절 가서 보니까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은 헛되니, 뭐 이것저것 소망은 할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놀고도 싶다 그러고 뭐할 수도 있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엄청난 괴력의 이 짐승, 이 공룡, 이 리워야단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힘이 그냥 쭉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리워야단을 내가 데리고 와서 애완동물로 삼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거를 시인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굉장히 그 코믹하고 어느 면에서 유머러스하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존재, 무서운 존재예요. 10절, 아무도 감히 그를 흥분시킬 만큼 사납지 아니하거든. 누가 능히 내 앞에 설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리워야단 앞에서는 아무 짐승도 꼼짝을 못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그런데 그 리워야단도 내 앞에 오면 꼼짝 못 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만든 창조물이니까. 언제든지 거기 숨을 빼앗아가면 그렇게 흉측하고 흉포한 그 리워야단도 그 순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존재인데 너 한번 그렇게 할수 있냐? 숨도 빼앗아가고 순식간에 그렇게 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리워야단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12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예, 어떻게 되냐. 이제 19절 가서 보니까 12절에서 이제 17절은 하여튼 그 몸에 비늘이나 이런 모든 게 사람이 하여튼 창이나 뭘로 찔러도 도저히 찔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비늘로 쫙 이렇게 몸이 단단하게 이렇게 무장이 돼 있는 그런 상태. 여기뿐만 아니라 19절부터는 또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가 재채기질을 한즉 빛이 빛나고 그의 눈은 아침에 눈꺼풀 같으며 그의 입에선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선 끓는 소치나 감옷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온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옛날에 공룡 중에 불을 뿜는 그런 공룡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더왕의 이야기 이런 거, 그 옛날도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11세기, 12세기 영국에 가서 보면 드래곤이 나오는데 꼭 이렇게 공룡처럼 생긴 놈이 어떻게 불을 뿜는 그와 같은 그 드래곤이 실제 존재했다고 역사 문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 당시에, 여러분 지금 불 뿜는 이와 같은 짐승도 있고 이런 거다 아시죠? 예, 지금도 있어요. 조그만 것들 중에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만든 이 짐승 가운데 으뜸 가는 이와 같은 이, 니워 야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공룡의 입에서, 예, 그래서 불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 아, 이렇게 하는데 욥이 거기 앞에 가서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어떻게 낚싯바늘로 끄집어내서, 그래서 자기 애완동물로 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서 28절, 예, 아무도 니워야단을 당해낼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32절에,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함으로 사람이 기쁨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끝난 다음에 33절에 땅 위에는 이 니워야단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니워 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공룡, 이런 거 실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맨 끝에 가서 보면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요, 사탄이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사탄 마귀. 알겠죠? 그 내용을 하나님이 넌지시 끝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공룡만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있는 건 공룡이에요. 우리 에덴동산에 나타난 것 같은 뱀인 것처럼 있는 건 지금 공룡인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건 뭐냐면 맨 끝에 지금까지 내가 만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창조물이 뭐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왜 멸망의 길로 들어섰어요? 교만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래서 지금 교만한 자녀들 다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교만하기고는 그 자녀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내가 마귀를 왕으로 삼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악어나 고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넌지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욥은 알지 못하지만 뭐예요?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받게 하고 고통받게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존재다. 근데 왜 그래요? 너가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교만한 자들의 왕으로 지금 저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나한테 올라와서 너를 고소하고, 다 그런 일들을 한 거, 예, 그건 내가 내 허용하는 가운데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맨 끝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를 내가 기억을 해라.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런 공룡과, 예, 그 다음에 여기 41장에 나와 있는 니워야단이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한번 가셔서 여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특별히 니워야단은 성경 전체를 가서 봤을 때 바다에 있는 용 맞습니다. 큰뱀 맞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 예,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욥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고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니 이두 가지 공룡을 한번 데려다가 애완동물로 삼고 너 같이 놀게 만들고 너한테 시중 돌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정말 정의와 공의를 나보다 더잘털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시인을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아주 유머러스하게, 어느 면에서도 근엄하게 이렇게 이제 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욥이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코끼리 하나라도 여러분 데려다가 애완동물 삼고, 악어 애완동물 삼고, 고래 애완동물 삼고 할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하나님이 유머러스하게 이런 이야기를 다 하니까 드디어 이제 욥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내용이 4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42장.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얘기하니까 욥이,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하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욥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뭐 하는 책이냐 얘기하면 회개하는 책이에요. 우린 주로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고 하는 이걸 다 이게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욥기의 핵심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끝에 가서 회개하는 거. 그래서 회개가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회개하냐? 여기 욥이 얘기한 대로 내가 잘못 알고 무지한 채로 지내면서 다 안다고 얘기한 거. 그렇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걸 내가 모르고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 한다고 이야기한 거, 이걸 내가 회개한다.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5절이에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귀로 이렇게 듣는 것을 이렇게 통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코끼리 설명하려니까 코끼리가 뭐 기둥 같다 그러고, 귀를 보니까 뭐 이렇게 부채 같다 그러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코끼리 한번 딱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뭐더 이상 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가 길다 뭐볼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한번 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뭐새 친구 얘기, 뭐 역사에 무슨 얘기 이런 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회개의 내용은 뭐냐? 3절이에요. 지식도 없이 이치를 제가 가렸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입에서 다뭘 주절주절 밖으로 냈는데, 내가 다 안다 그러고 냈는데 하나도 제가 모르는 거였습니다. 내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 내가 알지 못한 그런 일들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제게 77개를 물었는데 제가 그중에 하나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77개만 물은 거지 뭐 수만 개, 수억 개를 물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77개지만 그냥 하나님이 물었는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니,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대답하지 못하는 게 무한대로 많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다 대답할 수 있는 걸 생각했는데, 다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대답할 수 없는 거에 비하면 무한대에 거의 무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양이 작다고 하는 것을 욥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2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욥이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하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의 머리에 그 유한한 그거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정도만 하나님이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묻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그 뭐라 하는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전능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게 전능자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 자, 여러분, 회개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든 뭐가 회개인 것 같아요? 회개. 눈물 많이 흘리고, 일단 콧물을 흘리고 기도원에 가서 밤새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하면 그게 회개인 것 같아요? 여기 가니까 회개가 뭔가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 뭐가 회개냐? 나 자신을 싫어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이런 죗덩어리구나.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회개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정말 허물 많고, 예, 말 그대로 남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마음속에 선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나오는 건다 악만 나오는 거. 그게 그 나라는 거예요, 그게. 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는 일 보면 어떻게 그냥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랑 똑같고 악한 일망이랑 나한테서 나오고 악한 말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겠거든요. 이게 내가 이게 아닌데 이런 나 있잖아요. 이런 나를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훌륭하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설 그와 같은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욥이 나중에 회개할 때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게 돼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을 보니까 정말 사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아야 일단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 욥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성화의 삶을 삼는 그런 가운데도 구원받은 가운데도 매일같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죠? 예, 이 비참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오는 건 악만 나오니까. 그렇죠?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매일같이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하신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나를 내려놓고 미워하는 거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욥이 뭘 알게 됐냐? 자기를 알게 된 겁니다. 야, 먼지보다도 작구나, 내가.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자기가 온 세상 우주공간을 다뭐 거의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먼지보다도 작구나. 하나님 얘기하는 거 질문에 대답하려고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죄인에서 어떤 일이 생겨?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종으로 위치가 이제 바뀌게 돼요. 자, 7절에 이제 욥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제 바뀌자마자 욥이 사명을 받아요. 어떤 사명을 받냐?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이제 욥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해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욥은 나에 대해서 옳게 이야기했는데 교만한 게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너희는 아예 말한 것 자체가 다 거짓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 자, 그런즉 이제 수소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내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헌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있고 여기 세 친구들이 있는데 욥이 중간 사이에 서서 무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인들이 고백하는 것들, 이거를 하나님께 알리고,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와 같은 책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하게 하신 이후에, 그다음 어떻게 해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 누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그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종 욕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대로 대하면 어떻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욥이 중보하는 그런 사역을 맡게 된 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아들, 딸이 되는 순간에 죄인에서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저 죽어가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거. 회개하자마자, 그죠?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9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하나님이 지금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렇죠. 와서 욥한테 잘못, 일단 욥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당연히 와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리고 번제헌물을 드리고 욥이 대신 기도하고 이렇게 돼서 이세 사람이 용서받는 그런 내용이 10절에 욥이 자기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마귀에게 잡혔던 것을 포로로 잡혔던 것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 주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의 두 배를 주심으로 이렇게 되면서 11절 가서 보니까 그의 모든 형제, 친척, 친지들이 와서 욥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업을 일으키라고 돈을 다 하나씩 주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돈으로라도 가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화를 나게 만들면 선물이라도 좀 사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돈 줬잖아요, 여기에. 1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고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이 사람들도 회개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욥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러고 그냥 했잖아요. 그렇죠? 그를 위로하고 또각 사람이 돈한 개와 각 사람의 금 귀고리 한 개를 그에게 줘. 이렇게 주니까 욥이 짐승도 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그러면 따뜻한 말과 함께 돈도 좀 줘야 된다. 특히 부부간에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예. 그래서 돈을 좀 줘야 되는 거야. 아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야. 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도로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돈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이 있어야 추하지 않은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남이 무상으로 주는 거 바라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욥이 처음보다 몇 배를 받았어요? 두 배를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2장 12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만 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와 소천 결이와 암나귀 천 마리를 소유하였더라. 또 그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다. 자, 우리 한번 요 그대로 두고 욥기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욥기 1장에 욥이 가졌던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의 수와 아들, 딸 수가 나와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2절 가서 보니까 아들, 딸이 몇이라고 해요? 아들이 일곱, 딸이 셋. 그렇죠?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여기는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여기는 낙타가 6,000마리. 그렇죠? 소가 500결이, 여기는 소가 1,000결이. 그렇죠? 암나귀가 500마리, 여기는 암나귀가 1,000마리. 이렇게 해갖고 모든 짐승을 다두 배로 줬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 딸도 두 배로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서 보니까 아들, 딸은 여기 가서 보니까 아들 일곱, 딸 셋을 준 거예요. 원래대로 생각하면 아들 14세, 딸 여섯을 줘야, 그래야 이게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 이미 있던 일곱과 셋은 죽은 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일곱과 셋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고 이 땅의 욕과 함께 일곱과 셋을 더 줘서 그래서 어떻게 돼? 두 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고 사람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일곱과 셋만 준 겁니다. 일곱과 셋. 누굴 통해 줬냐?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욥 보고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거기엔 그 아내를 통해서 다시 결합을 해서 그렇게 줬는지 다른 아내를 줬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몰라요.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다만 확실한 건 아이들, 그래서 아들 일곱, 딸 셋을 이제 줬고, 특별히 그 딸 셋을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자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고 했는데, 여미마가 미국에 가면은 이 콘시럽이 있어요. 콘시럽에 제미마의 콘시럽이 있잖아요. 그게 이게 욥의 딸의 이름이에요. 제미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콘시럽. 여러분, 프렌치 토스트 이렇게 하면 이거 벗어 먹는 거 있어요. 꿀처럼 생긴 거. 예, 그거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제미마예요. 제미마가 여기 나와 있는 여미마 욥의 딸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딸을, 딸이 정도 아름다우면 아들들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는 아들들에게만 상속재산을 줬는데 하나님이 딸들에게도 상속재산을 주는 아름다운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욥이 그 일 뒤에 140년을 살며 아들들과 손자들 4대까지 보았고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장수하며 이렇게 죽는 거를 가장 큰 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아마 두 배가 되니까 욥이 그 당시에 나이가 아마 70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70에 두 배 이렇게 해서 210년을 살았지 않았겠냐. 그 당시 수명이 보통 2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보고 하면 다 수명이 한 200세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 60이 돼도 상관없고 50이 돼도 상관없어요. 일단 140년 산 건 확실한 거고. 예, 그래서 한 200년 정도 수명을 누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욥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공룡부터 시작해서, 예,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42장에 나와 있는 거, 욥기의 해피엔딩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잘못 이해해서 욥처럼 인생에 무슨 고난과 무슨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 무조건 사람이 보기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꼭 두 배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걸 기억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래 살고 손자도 4대까지 보고 그렇죠? 140년을 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하게 모든 걸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복의 개념이 바뀌게 됐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는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어떻게 참수형으로 죽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그와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훌륭한 그와 같은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스데반은 돌맞아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불행한 겁니까 그게?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변해가고 그때 가서 두 배가 잘 되고 자식을 4대까지 보고 장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 욥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중세 천년 동안 카톨릭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수장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믿음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 잘된 사람도 있고 히브리서 맨 끝에 가서 보면 안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장에 가득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균형 있게 봐야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욥을 봐라 두 배가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그건 아직 성경에 대한 그 지식과 하나님 아는 게 미천한 상태 아직 있구나. 미천한 상태에 있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욥처럼 행복한 그런 삶,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행복한 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제가 이번 주에도 글을 올렸듯이 인생은 여러 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인생이 여러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인생의 맨 마지막 장 아시죠? 인생의 맨 마지막 장, 요 마지막 장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맨 마지막 장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걸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결말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은 게 항상 사람 눈으로 볼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이나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 처형당한 그거 행복한 죽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눈으로 볼때 행복하냐 안 하냐, 이것은 사람의 눈엔 달리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맨 마지막 장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누리는 그와 같은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하지 않게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 로마 감옥에서 목이 베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워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욥이 맨 끝에 가서 두배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욥이 두배 받았으니까 너무 좋다. 이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뭐 때문에 가장 기뻐했을까? 뭐 때문에 가장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직접 눈을 통해 이제 보게 돼서 하나님 보는 눈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이게 욥이 누리게 된 가장 큰 복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은 뒤에 따라온 거예요. 물질은 뒤에 따라온 거지. 이걸 보고 또 하나님 믿으면 끝에 가면 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신약시대에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영생이신 하나님을 옛날에 요만큼뿐이 못 봤는데 이게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넓어져서 전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어떤 분인가를 살면서 깨닫고 체험하게 됐다는 게 욥이 가지게 된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예수님 믿는 거에 포커스를, 자식 잘 되고 뭐 하는 이런 세상에 이런 행복의 관점으로 자꾸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보지 못하던 분을 보게 됐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욥이 갖게 된 엄청난 행복이라는 거. 그래서 욥이 여기 욥기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신약성경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 두세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봤죠? 저와 여러분이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다. 요거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과 이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근본 핵심 진리라는 거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 자식을 엄마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듯이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다. 요거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 바로 그 앞에 가면 히브리서 12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욥처럼 징계를 받는데,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이나, 욥이 이런 징계를 당했는데 막 웃고 너무 좋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슬프게 보여. 아, 힘들어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고통의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아는 거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욥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이제 마치면서 42장 이거를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쭉 이렇게 이제 훑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맨 끝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 자신을 내가 미워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이 눈을 크게 이렇게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또 동시에 구약 시대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들도 주시고 그렇죠. 많은 부유한 것들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난관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욥을 기억하고 욥이 상징으로 보여주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까지 기억이 안 되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베드로를 기억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동정심을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란 그런 사실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